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고치시고 만지신 덕분에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주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졌을 때 하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되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오다가 방향을 틀어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러니까 우리 온 인생, 생명, 물질, 지식, 가정, 직장, 이 모든 은사를 어떻게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으로서 15가지 사랑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랑의 명령들을 받은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 명령들을 실천하기에 앞서 부담감이 밀려오진 않았습니까?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이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사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접붙여지지 않고는 도무지 받은 말씀들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사랑을 상고해 보려고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사랑장이냐고 되게 물으실 수 있겠지만 이 13장의 씨뿌리는 비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13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만끽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잘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빈은 기독교 강요 14장 1절을 통해서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을 분류한 것처럼요. 첫 번째는 불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요.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처음 발을 디디진 분들은 불신자입니다. 그죠?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위해 왔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을 바꿔서 Sunday Christian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즉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는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부류를 칼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위선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사실 거짓말도 계속해서 하다보면요, 자기 자신이 그 거짓말에 설득되어서 마침내는 자기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연기하면서 살았는데 말씀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 비추어 보는 이 겸손과 자기 부인이 없으면 결국 인간은 자기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슬기로운 자기의 지식을 따라 그 인생의 길들을 구가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자신이 다른 신앙인이라고 스스로도 속고 또 나아가 다른 사람도 속이는 위선자가 교회 가운데 있다고 칼빈은 밝혔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다시 태어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참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겸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두 시간에 걸쳐 겸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내려놓음이나 낮아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 열심이나 노력이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어떤 영광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그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칼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소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 우리는 처음 길짝, 그러니까 길가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아마 집에 가시면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돌짝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시밭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상고해 보셨을 겁니다. 아, 그 집사님이 길가구나. 우리 아내를 보니까 저 사람이 돌짝밭이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님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류를 시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합니다. 왜 분류를 시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100% 길가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돌로 쳤던 사울은 적어도 그 당시에 그 사람의 행태를 보았을 때 100% 길가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간첩처럼 숨어 들어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제거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그를 길가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의 인생에 그의 마음밭이 귀경이 되고 갈아엎어져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온밭에 씨를 뿌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건 그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그 밭이 어떤 밭이라고 단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선교사의 동역자로 함께 선교를 감당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넘어서서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바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그 이름을 굳이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한때 자기 인생 온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동역자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길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 여러분, 좋은 밭으로 잠시 사는 것 같지만 그 밭을 끊임없이 기경하고 끊임없이 갈아엎지 않으면 반드시 엉겅퀴가 나고 종국에는 단단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물론 밭을 갈아엎고 기경하고 없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가능하다는 착각을 자주 하지만 반대로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노력, 일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 그것을 먼저 한번 이 주제를 머릿속에 명확히 새기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경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 슬기롭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졌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에 비추어 보는 매일마다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긴 그 밭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 밭을 기경하는 핵심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밭에 속하신 사람들입니까? 칼빈이 분류한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인생들을 네 부류의 밭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결실이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이 말씀에 순종과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까? 아니죠. 방금 제가 밭을 기경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씨앗은 스스로 자라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정이 뭐였죠? 태도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린 사람들이 그 밭이 기경되고 갈아엎어져 말씀이 심기우게 되고 심겨진 말씀이 다시 우리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이 일을 이어지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자력 종교거나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네 개의 밭을 통해 비유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결실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건데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25%를 이야기하고 있죠.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좋은 밭까지 치면 네 부분의 밭에 모두 씨앗이 동일하게 뿌려졌지만 이 결실한 밭은 결국 좋은 밭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수없이 소개했던 교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는 뿌리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좋은 밭이 바로 우리이다 라고 결론을 내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깨닫는다, 깨닫고 열매를 맺는 자, 이 깨닫다의 헬라어적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안다, 신약의 깨닫는다라는 것은 모두 순종과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그 말에 루터가 한 말의 진의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루터가 무엇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기만 하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중세 교회가 몰락을 해 갑니다. 아시다시피 중세 교회가 몰락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세 교회의 몰락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교회가 성 베드로 성전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지어졌던 성 베드로 성당이 1000년이 넘어서며 퇴락하자 다시 캐톨릭 교회가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기 위해 무려 120년간에 걸쳐 공사를 단행합니다. 그 단행되었던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게 하기 위해 중간에 면제부를 발간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성 베드로 성당 이외에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낸답시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열심과 경쟁이 중세 교회를 몰락하게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몰락을 보면서 다들 똑같이 중세 교회의 몰락과 동일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때문이라고.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는 이 모든 일들을 방해해버려서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이긴 시대가 오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며 면제부를 발간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캐톨릭은 고행과 헌신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루터가 캐톨릭의 잘못된 구원론,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떠한 수고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소망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으로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에 소망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화목제를 의지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그 믿음만 구원의 온전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의 사람들을 비추고 말씀 앞에 세워가는 이 일들을 하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건축에 열을 올리다 보니 사실은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 그것에 모든 신경이 옮겨져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밭으로 일구어져 가는 모든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스스로 자행되어진 거죠. 우리도 교회 건축 그리고 이 예배당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면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 교회 건축이나 예배당을 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늘어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러 가는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예배당을 구하고 그 예배당 가운데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가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이 일들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본문의 비유에는 네 가지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개의 밭은 모두 복음을 듣고, 그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응을 하고 있는 밭입니다. 네 개의 밭 모두가 복음이 들려졌다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비유가 됩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에 보셨던 길가입니다. 18절 읽고 19절인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표현을 성경이 길가밭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지금 길가밭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길가밭이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며 살았지만 어느 틈에 그 밭이 사람들에 의해 밟히우고 단단해져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길가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죠? 세상에서 듣고 배운 교육, 철학, 가치관들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뺏어갔다라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단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굳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어떤 이에게서는 그 말씀 자체를 빼앗아가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일들을 자행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자는 일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오늘 어떻게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일하는 첫 번째 책략은 성경에 반대되는 정보들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그 정보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잘못된 정보나 지식 혹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지식인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마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정보인 양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것이 그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다섯 번의 설교를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설교하시거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비유가 나오지만 그 비유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읽고 공부한 생각이 없어진 걸 보면 사단이 성공해도 아주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70%가 넘는 스위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번 유아 세례받을 때 교회 가고 중간에 결혼식 때 한번 교회를 방문하고 죽어서 장례식 때 목사를 통해서 혹은 신부를 통해서 장례 절차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7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에 2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때 좋은 밭이었던 그들 가운데 사단이 계속해서 이래서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고 자신의 지식과 자기가 슬기롭다 생각하는 그 내용들이 자신의 밭을 척박한 길이 되게 한 것이죠. 겸손하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에게만 그리고 유럽 땅이나 미주의 사람들에게만 사단이 일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사단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할 사단의 책략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책략 가운데 가장 큰 책략은 무엇이죠? 수없이 많은 정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말씀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은 굉장히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는 의례히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저장해야 된다라고 착각한 나머지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한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들이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나누거든요.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녹아들고 내 심령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실컷 묵상했는데 막상 순모임에 가서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행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된 그 수많은 정보로 인하여 아침에 잠시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들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정보도 많이 얻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무방비함으로 받은 말씀들을 날려버리는 일들을 매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밭을, 좋은 밭을 기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심을 내어야 하죠. 근데 열심을 내어서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멈추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 교회는 일을 해야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일하기만 하면 신앙이 오히려 자라지 않습니다. 일만 자라죠. 들은 말씀이 날려버리지 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들을 각자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는, 스스로 자취하는 고독을 자기 삶 가운데 가져가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린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주일 모든 일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교회보다 아주 빠른 시간에 이 오후에 자유로운 시간들을 각 가정이 가집니다.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가서 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쉬시고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일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조금 쉬어가며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교회 전체적인 방향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라멕을 예로 들어 라멕이 그 가인이 들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사람을 잔혹하게 죽어놓고서도 가인의 후예요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대원칙을 따라서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지만 자기를 죽이면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순전히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그 라멕의 모습을 상고해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얕은 지식이, 아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로 넘어갑시다. 씨가 돌밭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증거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돌이 좀 있다라고 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역에 돌밭에 라고 번역된 말의 원문을 직역하면 돌 위에, 돌 표면에 라는 원문의 뜻을 가집니다. 영어 번역은 정확하게 on rocky ground라고 해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바위 위에 얕은 흙이 놓여있는데 그 얕은 흙 위에 씨앗이 떨어진 경우를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도 친절하게 해석해 주셨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0절입니다. 21절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만사형통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설교를 듣고 오는데 만사형통에 대한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쩌면 저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아닐까?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만사형통할 수 없어요. 오히려 엉터리로 믿으면 만사형통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저는 그런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무데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주님을 믿으면 이제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오던 삶 가운데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생명답게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왕따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돌밭에 비유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믿으면 복을 준다는 것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복음의 좋은 면만 보고 기쁜 면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말씀에 따른 책임을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되면 진리의 말씀에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라고 밝혔죠?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하죠,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시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이 시간과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우리는 168시간 중에 교회가 주선하고 있는 이 2시간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최소한의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분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 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결국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를 맺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말씀을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려하지 않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그 부분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유에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가를 깨달은 사람들, 말씀을 통해 이 고통과 환난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이겨내지만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거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분별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의 비유는 가시떨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도 말씀이 떨어졌고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 자라고 있는데 가시떨기가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는데 밀려드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결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는요, 돌밭에 떨어진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돌밭에 떨어진 신자의 경우에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임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닥치면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가시떨기 밭의 비유는 뿌리가 이미 내려가져 있다라고 해요. 자라는데 세상의 걱정이 막아선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죠? 배워서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환란은 우리를 생명 다음 생명으로, 아니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상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세상의 돈과 성공 앞에 서서 갈등을 한 결과물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십니까? 죽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 가시떨기에 속한 밭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긴 것밖입니다. 교회 밭에 수많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성공도 섬깁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문제는요, 둘이 함께 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합리화를 하면서 간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제일 많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상에 속한 가치인 돈과 성공과 하나님 말씀이 갈등을 일으킬 때 스스로 합리화를 하거든요. 괜찮아,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잘 이용해요.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도 굉장히 잘해요. 아까 제가 위선자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속이고 주변 사람들도 속이고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도 착각하고 자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처음에는 아 이래선 안 돼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했지만 이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자기조차도 자신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모른 채 가게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안전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에 대한 관심, 돈이 없어지면 염려하는 모습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은 아주 무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그럼 어디까지가 내일에 대한 방비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까? 잠언서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 먹을 것들을 쌓아도 그 내일을 방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축을 하고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하는 것들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보험도 못 들게 하고 적금도 아니다, 적금 통장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러면 잠언의 말씀을 위배하는 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살아라고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정해져 있죠.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투자, 투기 다 안 됩니다. 오늘은 재테크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재물에서 자유한 모습은 사실은 명백하게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어쩌면 낮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11조입니다. 그리고 추정헌금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고백한다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0분의 5나 10분의 10을 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11조요 주정헌금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지혜롭게 내일을 위해서 잘 예비하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서 죽었다? 가시떨기밭은 떨어져 나갔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었다, 떨어져 나갔다,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교회 안에 남아 있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는데 명목상 믿음은 있는데 열매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재물도 함께 섬기고 그러나 자신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비유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밭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본문의 비유를 끊임없이 저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를 못하다가 문맥을 따라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면서 아, 내가 좋은 밭이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이제까지 쭉 배워왔잖아요.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비인격적인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라는 여자가 주어지니까 대뜸 그 여자로 인해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던 믿음 없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좋은 밭이었다가 돌짝이었다가 가시덜기였다가 길가였다가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요셉의 형들도 처음에는 다 길가였고 돌밭이고 가시덜기였습니다. 물론 또 중간에 더 좋은 밭으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회귀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현 상황임을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공사 중인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내 심령을 늘 갈아엎으셔야 좋은 밭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겸손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럼 조금 잘하면요, 우리가 잘하는 일이 뭐냐면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놔두실 수 있어? 근데 바로 그 인간이 우리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인생도 다시 좋은 밭으로 또 회귀하고 또 회귀하는 우리를 다시 또 그 밭으로 기경하기 위해 노력하시듯이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좋은 밭으로 기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그분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거절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기를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길가였다가 돌짝이었다가 가시덤불이었다가 반복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니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좋은 밭으로 기경되기를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분이 명하시는 사랑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 애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일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며 명하신 대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공사 중인 인생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신학과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